중국이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적인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나 군사작전, 도발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떤 대응도 완전히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의회 대표단이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해 왔다며 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드마키 상원이 이끄는 미 의원 5명은 어제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다른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에 뒤이은 것으로 중국은 이에 반발해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항공,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이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등 7명을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중국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타이완에 이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포격과 관련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양측의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용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핵 재앙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핵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원전 단지를 포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16일 핵 협상 관련 유럽연합 EU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핵 문제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제출한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가 EU의 중재안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RNA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세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것을 언급했지만 이는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협상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나빌라 마시랄리 EU 외교 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5일 밤 이란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미국 등과 함께 이란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합동군훈련에 13대의 군용기를 파견합니다. 독일 군용기들은 일본 자위대와 뉴질랜드군, 한국군과 함께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독일 방송 도이체베렐이 보도했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 공군이 주관해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올해는 오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텐 람브레이드 독일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의 초점은 분명히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브레이드 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지역으로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6대는 어제 독일 남부 노이브루크 안데어 도나우 공군기지를 이륙했으며 A330 공중급유기 3대와 400M 수송기 4대도 쾰른에서 이륙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부터 일지 프리덤 쉴드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군이 지난 8일부터 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한남 동해안은 비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모든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부터 일지 프리덤 쉴드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번 연합연습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미한은 16일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 연습은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입니다. 이어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UFS 본 연습이 진행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본 연습에선 상당 기간 축소 조정에 시행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미한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합연습 기간에 제대별, 기능별, 전술적 수준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지던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훈련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 전투와 공격 헬기 사격,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상용 교량 구축, 폭발물 처리 등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합참은 2019년 이후 연중 군산에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에 적용되는 작전 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상황을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한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합참은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2018년 이전의 연합연습의 수준으로 복원,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핵을 사용해서 우리를 소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한 연합연습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 등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이른바 전승절 연설을 통해 한국을 향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30일 강대강 국면에선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직후 이루어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한 미국과 양자간 담판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이 제시한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미한 군사동맹과 확장 억지력,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흐름은 북한에게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제외됐습니다. 홍 실장은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 가운데 정치, 군사적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한미연합 훈련이 사실상 예비 훈련 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곧 이제 본 훈련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정 때문이라도 북한이 당장 어떤 호응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상에도 이제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엔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원칙이 깔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인데 첫 단계인 포괄적 합의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비핵화의 첫 단계부터 최종 단계를 포함한 로드맵, 계획이 있어야죠. 그 계획 자체를 북한이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읽어도 무방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미한연합연습을 계기로 한동안 뜸했던 도발 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를 정상 방역 체계로 완화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합연습을 계기로 지난 6월 5일 이후 뜸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거나 정찰위성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신종 코로나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겨냥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깨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얘기한 예고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9월 초 이후에 북한이 모종의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그 사이에 만일에 전단이 일부 단체에서 보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사안이 휘발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과 관련해 16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당장 실무 접촉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북한에 접촉 제의를 할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해군이 지난 8일부터 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분소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한일 세 나라 해군은 지난 2014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그리고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한 겁니다. 한일은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성과 관련해 북한과 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한의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이어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s part of that, we believe that a robust and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지지, 여성 권익 옹호, 기후 변화 대응,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의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를 진전시켜야 할 공동 이익 분야로 나열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일 3자 관계는 여러모로 인도 태평양을 초월한다며 우리의 공동 입장과 인도 태평양을 크게 넘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relationship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in many ways transcends the Indo-Pacific and has implications.
따라서 우리는 윤 정부, 일본 동맹과 계속 논의할 것이며 이 문제가 3자의 기조 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한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시점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unfortunately, that question is a complete hypothetical at this point because the DPRK has here.
그러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일부 동맹과 파트너의 입장에선 우리가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고 싶지 않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외교가 미국과 북한, 우리의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여 의지를 가늠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고질적인 비핵화 의지 결여로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15일 BOA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의 지난 수십 년간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의 정책이 채찍과 단호함 그 이상이며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상기하는 방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를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새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상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중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국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 구상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 보수 정부와 다르며 북한과 기꺼이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구상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북 관여 의지와 조건을 가늠해 볼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says yes, the U.S. will support this. We will not interfere with Korea to Korea engagement, which could lead to some limited sanctions relief. And
고스 국장은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을 지지하고 앞으로 일부 제재 완화와 식량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한의 관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지 확인한 뒤 한국 측과 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경제와 인도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 한국 석좌는 하지만 한국 측의 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어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accept Yoon's proposal.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한국의 이 같은 주요 경제 지원 구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체면 차리기 조치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 석좌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구상에 대해 기껏해야 미온적인 태도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고려하길 바라고 또 북한의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한이 최소한 물밑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상에 북한의 협상 복귀, 나아가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 때문에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 어떤 합의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과 유사한 과거의 모든 대북 구상들도 북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런 무기는 북한의 정치와 안보에서 DNA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담대한 구상이 담겼으며 이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과의 노력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국의 안보 환경을 강화하며 한국의 모든 적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국과 한국 등은 대규모 식량 지원, 안보 보장, 군사훈련 축소,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의 전면적인 시행 자제 등을 시도했지만 비핵화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have previously agreed to an action for action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here economic benefits and sanctions relief would be incrementally provided.
또 미국과 한국은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접근에 합의했지만 북한 정권은 현재 모든 관여 시도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 혜택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관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이 제안을 거부한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수 국장은 이 구상 역시 비핵화 관련 조치와 제재 면제 등 경제적 보상책의 배열 문제, 즉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비핵화 관련 조치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한국이 믿는다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IA 출신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바꿀 새로운 대북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계획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의지하지만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한 경제적 지원과 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억지와 압박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는 등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n many ways, the audacious plan reminds me a lot of Lee Myung-bak's Vision 3000 plan.
엄선인 연구원은 이 구상이 남북관계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북한에게 핵심 요소는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변화라며 북한을 향한 미국의 화해 제스처가 없는 한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공동 번영과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천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엄선 연구원은 또한 지금의 상황이 2013년 초기와 비슷하다며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이에 미국과 한국은 억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3년과 17년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기간 미북, 남북 관여가 없었던 것처럼 향후 몇 년간 미북, 남북 관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일부 제안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도 비핵화 협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 같은 제안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현 체제 내에선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담긴 이 방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BOE의 질문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 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불되든 현행 결의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광물이 거의 포함돼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관계자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더라도 법적으론 현행 대북 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이 어떤 종류의 제재 회피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기론 그와 같은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제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는 한국 당국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경제 보상 계획은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비핵화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조치에 달린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현 시점 특별히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한때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기존 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한국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의 국경일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거의 70년 동안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영내와 그 너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증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희생과 우정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강화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강한 유대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가장 시급한 지역적, 세계적 도전과제에 협력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한국의 광복절을 즈음해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에도 한국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들을 한국과 함께 대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양국 동맹 관계가 철통 같다며 계속해서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번영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괌 지역 방어와 갈수록 대두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의 존 힐 청장은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우선순위 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힐 방어청장은 지난 12일 미국의 국방뉴스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대담 행사에 출연해 미사일 방어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습니다.
Say what are the top three? Number one on that list is Homeland Defense against the rogue nation ballistic missile defense. So that's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program.
힐 청장은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상 기반 중간 경로 방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 기반 중간 경로 방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잠재적인 적의 핵과 재래식 탄도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의 주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힐 청장은 이어 많은 영내 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괌 방어, 그리고 갈수록 대두되는 극초음속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우선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Item number two is what I consider to be the most consequential effort that we're doing, and that's defense of Guam.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저고도에서 불규칙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 최대 방위 산업체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테이 피츠 제럴드 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미사일 방어망 사업에서 괌 방어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피츠 제럴드 대표는 이 업체의 레이시온 미사일 디펜스 전략 미사일 방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피츠 제럴드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 미국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Yeah, so I think one of the top priorities that we absolutely can't lose sight of is defense of Guam.
특히 괌 방어는 오늘날 세계의 긴장으로부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방어망 구축에 있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츠 제럴드 대표는 중국의 갈수록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괌의 방어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be able to evolve those architectures for the more advanced threats that we see coming out of China in particular, but let's not neglect North Korea.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이들이 제기하는 극초음속 위협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이 들어서도록 지원한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결의안에도 추모의 벽은 미한동맹 공동의 희생과 가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대런 소토 하원 의원이 지난 11일 미한동맹과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상원에서도 동일한 결의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의 결의안에도 추모의 벽은 미한동맹 공동의 희생과 가치를 반영한다며 추모의 벽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비용의 거의 전액인 2,2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군과 한국군 전사자들의 이름은 이들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짊어진 공동의 부담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미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로 형성된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고, 미한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보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지난달 27일 준공됐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만 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016년 2월 24일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상원도 같은 해 9월 19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10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다만 추모의 벽 건립 비용에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 당국은 최근 실시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훈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21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포춘가드 22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지지하는 국가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포춘가드 훈련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불법 선박 간 환적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포춘가드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례 훈련의 일환입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21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례 훈련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6개국이 순차적으로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훈련 시작에 맞춰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에서부터 저지작전, 압류, 처분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차단 조치의 모든 범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설명회를 비롯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대응 주제 관련 전문가 정보 교환, 대량 살상 무기 차단 역량 입증을 위한 실시간 훈련 등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입니다. 이 구상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나 미사일 등 운반 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참여국 간의 정보 교환, 검색 협조 등을 통해 각국 영해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제3국 선박이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이번엔 태평양 섬나라 깃발을 단 화물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전 출항지가 한국 부산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은 3,000톤급 화물선 안니호입니다. 뷰이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안니호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4시 25분께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낸 뒤 16일 오전 4시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니호는 태평양 섬나라인 니우의 선적으로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은 이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우저우 쉬핑을 소유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박 회사들이 태평양 섬나라 등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지적 방식을 이용하고 마셜 제도에 회사를 등록하는 만큼 안니호 역시 니우에나 마셜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우저우가 중국의 도시명과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중국계 소유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안니호의 이전 출항지가 한국 부산이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안니호는 지난 6월 25일 한국 부산을 출항해 다른 곳을 들리지 않은 채 북한 남포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안니호는 6월 25일 오후 2시께 부산항에 입항해 약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에 떠났습니다. 당시 안니호는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OC, 즉 공해상을 의미하는 해상구역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이 선박은 북한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6개월 이내에 한국으로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제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한국에 머무는 선박의 북한 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해당 선박을 억류한 뒤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로선 안니호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 해역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중순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제3국 선박의 북한 해역 진입은 이례적입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북한을 오가는 해외 선박은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때때로 일부 선박이 해외 깃발을 달고 남포항 등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전문가 패널에 의해 금수품을 운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선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니호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BOA는 최근 중국 선박들이 잇따라 북한 서해와 대동강 일대에 출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중국 화물선 순창 78호가 남포 일대에 잠시 위치를 노출했으며 17일에는 장선포 6988호가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달 21일에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수치위 03453호가 북한 서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 선적의 산허호는 지난달 26일 현재 북한 서해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해외 여행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은 2년 반이 넘도록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주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정치쇼 대신 국경을 열어 주민들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온라인 여행 정보지 The Vacationer는 지난 8일 자체 설문조사와 여러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인의 20%인 5,300만 명이 올여름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여행협회는 지난 4일 미국인들의 여행 경비가 팬데믹 전인 2019년 수준을 석 달 연속 넘어섰다며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1,050억 달러를 여행 경비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한국 국민 36만 8천 명이 해외여행을 떠나 전년 동기보다 무려 7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인파가 7, 8월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해외여행객은 작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여행업체들은 전망합니다. 많은 국가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은 2년 반 채 나라 안팎의 봉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이동의 자유를 4번이나 언급하며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었습니다. 북한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북한 당국의 개입 없이 국외 망명을 목적으로 한 출국을 포함해 자유로운 출국의 보장을 촉구한 겁니다. 토마스 오이아 킨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장기간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시도 간 이동도 제한해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된 상황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봉쇄 해제를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 난민 최모 씨는 14일 BOA에 최근 통화한 북한의 가족은 중국과 밀무역은 엄두도 못 내고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 것도 제한이 너무 많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지난 주말 개최한 미국 내 탈북난민 연례 수양회에 참석했던 일부 탈북민은 15일 뷰에 탈북난민 모두가 북한 정권의 이런 셀프 봉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12년 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글로리아 씨는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은 이동의 자유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와서야 깨닫는다며 여권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입국 4년 7개월 만에 시민권을 받고 바로 신청해 받은 여권은 자신에겐 자유의 날개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뭐 여권 뭐 상상도 못하죠. 여권? 네, 이거는 가지고 싶은 거지만 가질 수가 없는 굉장히 별개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권을 딱 받았을 때 아, 자유라는 그런 느낌을 다시 시가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이 여권 가지고 어디나 날아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권이 그냥 여권이 아니라 그냥 제 날개? 날개였어요. 그냥.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의 날개를 김정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선 국민이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신분증과 사진, 비용을 제출하면 통상 10년 안팎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언제든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중국 파견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 사는 허강일 씨는 과거 한국에서 여권을 신청 일주일 만에 발급받았었다며 이는 북한 관리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의 1, 2%만이 오롯이 해외 파견 등 국가가 허용한 목적으로만 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이조차도 순조롭게 받으려면 뇌물이 필수적이며 발급 기간도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 도착하면 여권을 보위부 요원이 강제로 수거해 관리한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뭐 아프리카에도 못 사는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여권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권 자체도 다 북한의 이제 독재를 위해서 필요하는 도구로 만들었고 뭐 개인 사적으로 역무를 쓸 수 있는 여권이 아니죠. 이거는 다 김정은의 돈벌을 위한 이제 대로 쓰는 여권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 여권이 있어도 감시 받으면서 사는 게 이제 북한의 시스템이죠.
이동의 자유는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보장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 1항도 이동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고 북한 헌법 75조 역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 이런 권리를 주민들이 모두 박탈당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고립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재임 시절 북한을 두 번 방문했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BOA에 북한은 주민들뿐 아니라 외국인, 특히 외국 관료의 입국에도 이런 자유를 통제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not nearly as complicated as difficult as it was to go to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많은 나라를 방문해 봤지만 북한에 가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다며 북한 당국은 외국인의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입국 절차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며 국익과 삶을 더 풍부하게 하지만 북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조차 방북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예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와 미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는 글로리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자유로운 여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을 세상에서 가장 고립시키면서도 최근 연설을 통해 코로나 방역 승리를 운운하고 주민들을 오열하게 하는 정치쇼를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국물 안에 개구리. 정말 세상에서 불쌍하게 아마 북한 주민들일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하죠. 아니 뭐 해외 여권은 둘째치고 국내에서도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국내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이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죠.
허강일 씨는 최근 통화한 북한 지인들에 따르면 해외 파견 관리들과 일꾼들은 이동의 자유는 물론 국내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서신 교환마저 2년 넘게 끊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주민들을 세뇌와 고립에서 깨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외부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북한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얼마나 무섭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제 국내만 이제 갇혀 있고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씨 정권이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맹인으로 석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다 저 자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청꾼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람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함남 동해안은 비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모든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30도, 양덕 아침 20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21도, 낮 29도, 구성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 29도, 강계 아침 19도, 낮 29도, 희천 아침 21도, 낮 3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29도, 개성 아침 21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0도, 낮 29도, 신계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7도, 장전 아침 21도, 낮 27도, 평강 아침 20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22도, 청진 아침 18도, 낮 27도, 김책 아침 19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4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1도, 삼지연 아침 9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적인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나 군사작전, 도발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떤 대응도 완전히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의회 대표단이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해 왔다며 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의원 5명은 어제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다른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에 뒤인 것으로 중국은 이에 반발해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항공,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이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등 7명을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중국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타이완에 이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 선박이 16일 스리랑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위안왕 5호는 이날 중국이 건설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박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이 항구에 머물 예정입니다. 스리랑카는 위안왕 5호를 과학적인 정보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운 사이트에서 연구 조사선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위안왕 5호를 군사적 목적의 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 언론사들은 위안왕 5호를 이중용도의 간첩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 신문은 이 선박이 레이더를 활용해 인도의 케랄라항, 타밀라두항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잇따르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포격과 관련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양측의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용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핵 재앙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핵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원전 단지를 포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16일 핵 협상 관련 유럽연합 EU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핵 문제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제출한 답변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가 EU의 중재안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RNA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세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것을 언급했지만 이는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협상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5일 밤 이란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미국 등과 함께 이란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합동 군훈련에 13대의 군용기를 파견합니다. 독일 군용기들은 일본 자위대와 뉴질랜드군, 한국군과 함께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독일 방송 도이체베레리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8월 17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